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9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9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 3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동사다,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복된 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귀한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하여 오늘 또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러시아 출생으로서 톨스토이와 함께 대문호가로 불리는 사람이었죠. 특별히 죄와 벌의 저자이기도 하고 1846년 장편소설 가난한 사람들로 데뷔했던 작가가 누굽니까? 도스토옙스키죠. 잘 아시는 거죠? 여러분 꼭 저한테 아는가 저한테 물어보는 듯한 저는 자료를 찾아봤으니까 당연히 하죠. 도스토옙스키가 쓴 시 중에 모든 것을 사랑하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또 이따가 반주를 해주면 참 좋은데 아는 줄 상관없고 자 읽어봅니다. 모든 잎사귀를 사랑하라. 모든 동물과 풀들을 사랑하라. 그대 앞에 떨어지는 한 가닥 빗줄기조차도 그대가 모든 것을 사랑하면 모든 것 속에 담긴 신비도 보인다. 그대가 모든 것 속에 담긴 신비를 보면 날마다 모든 것을 더 잘 이해하리라. 마침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대 자신과 세상 전체를 사랑하리라. 이런 시가 있습니다. 만나고 있는데 항상 예쁜 우리 딸 고마워요. 여러분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렸던 이 헬라어로 사람이 네 종류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 그러면 사람들 일반적으로 그냥 남녀간 이런 사람만 생각하지만 이 헬라어로 사람이 됐을 때는 네 가지 개념이 정확하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성 간의 사랑을 뭐라고 그러죠? 에로스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일명 우정이라고도 하고 친구 간의 사랑은 뭐라고 그러죠? 필레어라고 합니다. 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거나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가족 간의 사랑은 뭐라고 그러죠? 스톨게 사랑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반응을 전혀 안 해주는 듯한 이건 반응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 무슨 사랑 거죠? 아가페 사랑이다. 감사합니다.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로 이 아가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기 있어서 이 아가페 사랑을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가 기록되어진 배경을 잘 아는데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너무 아픕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시간을 가질까? 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어떤 시간을 가질까 해서 제자들을 전부 불러 모아서 그대가 전부 양말을 안 신었겠죠. 자, 바지를 전부 올려라. 전부 이렇게 올렸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가져오시고 수건을 갖다 오시더니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열두 제자 바로 누답하지 어떤 제자를 바로 시키는 베드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니 주님 제가 해야 되는데 왜 주님이 하십니까?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왕께서 거룩한 주께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의 발을 시켜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니다. 내가 너희들 발을 시켜야 돼. 너희와 그래야 너와 나이가 상관이 있다.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오늘 보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너희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과 모여있는데 여전히 마음이 아파. 왜냐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돌아가는데 그것도 그건데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나 예수님 몰라요. 누가 너 예수님의 제자 이러면 자기가 죽을까봐 위험을 겪을까봐 나 예수님 몰라요 라고 부인한 걸 뻔히 알았고 그 중에 한 명은 돈을 주고 예수님을 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나를 팔 사람, 대신할 사람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나는 곧 떠나는데 나는 곧 천국으로 떠나는데 이 지구에 남아서 이 제자들이 뭐하고 살, 어떻게 살까? 마치 부모가 어린 자식들을 놔두고 뭔 여행을 하려면 쟤네들이 밥이나 잘 먹을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들만 놔두고 캄보디아 우리 성경이 그 우리 아내랑 같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이들만 놔둬서 항상 마음이 가면서도 왜냐면 쟤들이 잘 뭘 뭐가 될 텐데 일어나야 될 텐데 사고 없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랑 똑같죠. 주님이 떠나시면서 떠난 마음이 떠난 것 가까우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까? 이들이 어떻게 이들이 저기 서로 아름답게 살아갈까 생각할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여시는 겁니다. 뭐냐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 게 서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다. 그래서 이것을 사랑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이 됐냐면 AD 80년대 쓰여졌어요. 근데 이 배경은 언제냐면 AD 30년. 그러니까는 몇십 년이 지났어요? 50년이 지난 상황에서 요한이 쓴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럼 왜 예수님이 했던 이 말씀을 요한이 썼는지 알겠죠? 요한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들.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처음에는 예수님 사랑, 주님의 사랑을, 형제를 사랑해, 자매를 사랑해, 이렇게 사랑을 하다가 나중에 뭐냐면 저 사람만 사랑해, 너는 안 사랑해. 이제 파벌주의가 생긴 거죠. 그러다가 너도 안 사랑해, 너도 안 사랑해, 나만 사랑해.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 사랑의 이 식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이것을 바라봤던 요한이 이게 너무나 요한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써서 요한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형제 사랑 또는 사람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좀 더 깊이 분석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형제, 자매,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34절에 뭐라고 했어요?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The New Covenant라고 하는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 새 계명이 있으면 당연히 무슨 계명이 있겠어요?
올드 계명.
예? 올드 계명. 영어로 말하시네요. 저는 한국말로 물어봤는데 옛 계명이 있다는 거죠? 새 계명이 있고 갑자기 저 무슨 말인지 영어를 하시는군요. 알았습니다. 자, 뉴 계명이 있으면 올드 계명이 있었겠죠. 뭐냐면 올드 이 올드 계명이 뭐냐면은 구약에 대해서 어떤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는 네가 네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라라고 하는 게 이게 구약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있죠. 이게 옛 계명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갑자기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런데 내용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니 이웃을 사랑하는 거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하고 차이가 없는데 왜? 그것은 옛 계명이고 이것은 새 계명입니다. 그럼 성경 읽으면서 여기가 정확한 이해를 내가 가셔야 되는데 뭐냐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 구약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정도죠.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새 아멘. 그저 내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새 계명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새 계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 오늘은 왠지. 자, 주었습니다. 그럼 여기 또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고 했습니까? 영어로 I give you. 나는 너희에게 준다. 자, 여기서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you입니다. 너희. 여기서부터 우리가 깊은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너희라고 했을 때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누구죠? 예수님의 열두 제자죠. 예수님의 열두 제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너희라고 하는 유라고 하는 이 너희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누가복음 우리가 요즘 새벽 때 누가복음 하고 있는데 열두 제자가 누군지 제가 이름을 여러분들 얼른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2절부터 보면 12절부터 16절까지인데 잘 보세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밤새 기도했어요. 뭘 위해서 기도했냐면 보세요. 밝음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왜냐면은 그때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약 500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500여 명 사람들 중에 열두 제자를 제가 삼았는데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을까요? 그 사람을 알려주십시오.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을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준 사람이 12명이죠. 그래서 이 12명이 사도가 된 거예요. 이 12명을 뽑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밤새 기도했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느낌으로 뽑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뽑았는데 그 12명이 뭐냐면 곧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필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와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판자 될 다른 유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두 제자에 대해서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베드로, 우리 여기 나온 베드로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 나대는 사람, 또 가만히 이렇게 차분한 사람이라 굉장히 나대는 사람, 그리고 직업은 어부입니다. 굉장히 직업적으로 천한 사람이죠.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부이면서 베드로 중에서 어부이면서 어떤 이냐면 약간 귀회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을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의 인기가 더 좋아졌거든요. 순식간에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인기가 좋아져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갑자기 침례 요한을 딱 드물치고 예수님을 딱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안드레 귀회주의. 처음에 다 이런 사람이에요. 요한과 야고보.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냐면 보아노게, 보아노게 그런데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영어로 보니까 sons of thunder, thunder, 천둥의 아들들이. 뭐냐면은 이 보아노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누가복음 9장 54절에 썼는데 진짜 그런 사람은 게 뭐냐면은. 사마리아의 전도라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배척을 했어요. 막 예수님 안 믿는다고 배척을 하니까는 이 두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여기서 내려와서 저 사람 다 태워 죽이게 해주세요. 진짜 뭐냐 어떤 사람입니까? 성질 급할 뿐만 아니라 완전 저들쪽이고 공격적인 사람. 자기 마음이 안 들면 뭐냐면 예수님 명에서 불 내려앞처럼 태워주게 해주세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아덕에 우리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굉장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이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되면 거기에 우베 있고 자총을 누가 할까 이랬을 때 자기 엄마를 시켜가지고 엄마가 따르고 주님이 하나님 영광 이러시고 그 보좌에 올라가서 우리 두 아들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좀 보좌관으로 좀 세워주세요 딱 이렇게 했어요. 아들들의 마음은 뭐냐면은 굉장히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기밖에 몰라. 이 12명에 있는데 왜냐면은 그 예수님이 그 보좌에 올라가면 왕이 되면 그 중에 우백고 자처면 우리가 되겠죠. 굉장히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특별히 요한은 플라톤 사상가예요. 이 이데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선하다고 하는 플라톤 사상에 아주 사로잡혀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념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부입니다.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면서 어부입니다. 제가 왜 설명하는지 좀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마태입니다. 마태는 다른 성경에 레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가 마태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세리입니다. 직업.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으로서 로마 제국의 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관리예요. 유대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로마로부터 정부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저기 로마에다가 이렇게 납부를 해야 돼 그런 관리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로마에서 거두라고 하는 세금보다 이 마태나 세리는 항상 어떻게 했을까요? 더 많이 걷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 내라고 하는 것만 로마에 대고 나머지는 다 뭐냐면은 자기가 축적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요? 그러면 나쁜 사람이죠. 돈 빼돌린 사람이에요. 네? 돈 좋아하고 돈 빼돌린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더구나 더 괴로운 건 뭐냐면 어디 나라 일을 하고 있어요? 로마에 앞잡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입니다. 유다는 다른 성경에 야고보의 아들 또는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긍정적인 제자죠. 왜냐하면 뭔만 물어보면 다데오 이렇게 말하면 다데오입니다. 다데오. 유다라고 하는 다데오가 있었어요. 이건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성경에 아무것도 어떻게 하느냐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시몬입니다. 가나안인이고 샬롯, 어느 성경 보니까는 샬롯이라고 그랬죠. 다른 여러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열심당원이라고 나올 겁니다. 열심당원은 뭐냐면은 유대 종교를 광신적으로 믿는 신앙인들이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유다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BC 168년에 있었던 마카비 혁명. 그러니까는 이 로마에 이 투항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그 뭐냐 독립국가를 만들었던 마카비 혁명들 그 사람들의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시몬하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적과 적이 되는 거죠. 지금 제자 중에 마태하고 시몬은 절대로 섞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운동하고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로마의 앞자리로서 돈 뜯어낸 사람. 두 사람이 제자로 부른 거예요. 예수님 제자로 묶어놓은 거예요. 미친 일이죠. 왜냐면 딱 보는 순간에 너 로마 응? 너 뭐 그러면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이런 사람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실수하셨을까요? 야고보입니다. 또 다른 야고보예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데 평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도마 있죠. 도마 또 다른 성경에 디두모라고 했어요. 도마인데 의심 많은 경험주죠. 왜냐하면 내가 경험해보지 않는 것은 믿지 않겠다. 안디옥 출신입니다. 더구나 보세요. 이 유대 사람의 출신이 아니라 이 유대 지역을 벗어난 안디옥 지역 출신의 다른 나라의 사람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시는지 똑똑한 사람은 이해할 겁니다. 빌립입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머리가 빠르고 비상한 사람이에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베풀 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이렇게 할 때 그 약 남자만 5천 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자 먹을 것을 생산하고 떡 좀 주라고 했더니 예수님도 아직 차마 계산도 못하고 있어.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떡하고 빵을 사려면 아니 고기를 사려면 얼마나 돈이 필요하지? 라고 이렇게
계산도 안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 떨어지자마자 빌립은 촥! 예수님 돈이 얼마나 필요하는데요? 4만 5천 달러가 필요하겠습니다. 딱 바로 약속하는 거예요. 바로. 세상에 다른 사람은 아직 주판도 갖다 놓고 전자 계산기 꺼내기도 전에 이 머리가 촥 빠른 사람이 아주 이 계산이 빠르고 이 양체가 이 머리가 잘 빠르지. 바돌로매입니다. 또는 나다니엘이라고도 하죠. 나다나엘 또는 바돌로매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평범한 사람이에요. 가룟유다 어떤 사람입니까? 12지파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 돈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회계 돈 담당한 사람이었어요. 또는 배신자죠. 예수님 팔사람이죠. 그런데 이 세계관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지능이 다르고 핵심 가치가 다르고 능력이 다른 이 다양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열두명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연약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가르쳐서 네 자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연약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네 자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오합지 조직아. 네? 오합지 조직아.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은 오합지 조직아. 서로 간에 앉아있는데 동상이몽하고 있고 서로 계산을 하고 있고 수준이 다르고 어묵 성향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전혀 다르고 출신도 이런데 이런 사람을 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밤새도록 기도를 해서 얻은 제자가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성격 비슷하고 지적 능력 비슷하고 추구하는 것 비슷하고 그 다음에 쿵 하면 저게 매주 떨어진 소리인지 다 알고 이렇게 좀 센스도 있고 이런 사람들만 딱 모아놓고 열두 제자로 설명했으면 얼마나 예수님도 사역하고 편하셨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 열두 제자의 선택은 실수였을까요? 의도적이었을까요? 의도적이었어요. 의도적이었어요. 저는 마치 뭐라고 하냐면 어쩌면 우리 교회 모습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쩌면. 왜냐하면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또 똑똑하고 아주 이 다양한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 제가 개인적으로 청년 때 이 공동체 훈련을 했는데 저를 훈련시켰던 노양모 목사님이 이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주의 종을 하겠다라고 소명 받은 사람들은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를 두고 훈련을 시켰어요. 공동체를 해서 여기서 통과되면 사역자를 시켜주고 신학교를 보냈어요. 근데 그 기숙사 안에 어떤 사람이 있냐? 훈련만 받겠다고 소명만 받아서 보낸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또 그런 사람 많았죠. 그래서 그런 사람 중에 제 친구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만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노양봉 목사님 여기다가 누구를 집어넣냐면 거지를 집어넣냐. 성기라 목욕시켜. 어쩔 때는 도둑놈 집어넣어. 예배 들고 딱 왔더니 모든 가방이며 옷이며 침대며 다 뒤집어져 있어. 무엇이? 이렇게 봤더니 저녁에 모였는데 한 명만 없어. 다 있는데 걔 어디 갔어? 봤더니 느낌 이상해가지고 지갑을 봤더니 지갑 가만히 받았어. 돈만 싹 가져갔어. 도둑놈을 키웠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래도 뭐 돈 많이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요 사람도 집어넣었어요. 말 많았어요. 깜패도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막 쭉쭉쭉 넣는 거예요. 근데 누가 했냐면 그것도 지금 선배님이 그래. 학교 선배님이에요. 선배님.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나도 왜 내가 차례 몇 주지? 바로 주나? 선배니까 있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선배니까. 너도 따로 따로 그래가지고 이 자식이 막 선배한테 막 꼬리뚜 까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맞으면서 뭐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맞으면서도 차별 생각하니까 내가 뭔 짓 하고 있는 거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말씀을 얼마나 좋아해.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여기 아는 사람 있어요. 정신질환자 분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알아요? 가운데다가 난로, 천난로 빼놓고 거기다가 뜨거운 주전자를 해놓잖아. 왜냐면은, 그 이제 밤에 추우니까 난로 빼놓고 그 뭐냐, 가슴 옆에 뜨거운 걸, 그리고 가끔 차 같은 거 마신다고, 보리차는. 그런데, 큐티를 하다가, 나도 이제 빡! 일어나! 20%를 그 뜨거운 물을 갖고, 이럴 때는 전부, 막, 전부 막 세친 밑으로 들어가는 거. 진짜 감정을 해요. 왜냐면은 그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또 다른 형태가 자기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 여자가 자기보다 다른 남자를 좋아하니까, 걔가 타겟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그 큐티에다가 그게만 생각나면, 으악! 이러고, 그럼 그 친구가 일어나면 전부 막 들어가다가 말이야. 칼 갖고 와서 위협하면 힘든 거냐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6년 동안 버티고, 버티다 보니까 저를 사감시켜주고, 사감을 쓰다 보니까 거기서 유일하게 나가는 방법은 결혼하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6살에 빨리 결혼을 했습니다. 빨리 나오려고. 그렇게 훈련시켰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나 이 사람들을 잘, 목회자를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아실 것 같아요. 저는 나름대로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많음에도, 그래도 저는 이 인간관계, 사람들과 관계하는 게 그나마 크게 어렵지 않고, 이 사람들과 인간관계, 사회성의 부분에서 성장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는 그때 훈련됩니다. 왜냐면 다양한 사람들, 왜냐면 막 칼로리가 쏠뜨고 이런 사람, 그러니까 뭐 웬만한 사람은 그냥 크게, 그런데 사람은 항상 다 다르더라고. 왜냐면 그때 경험했으니까 다 될 것 같은데 항상 다른 걸 느끼는데, 이 목사님이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시켰다면서 오합지졸들을 모아놓고 훈련시켰던 이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분, 혹시 톨레란스라고 하는 프랑스어를 알고 계십니까? 톨레란스. 요거 아니에요. 톨레란스라고 하는 이 프랑스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자기와 전혀 다른 사람들의 사상, 신앙, 종교, 권리, 입장, 양심, 도덕에 대하여 용인해주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것을 가리켜서 프랑스에서는 톨레랑스 정신 스페시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저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합지졸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의 제자로 모아놓고 훈련시켰던 것은 이 제자들로 하여금 톨레랑스라고 하는 이 마인드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저는 훈련을 그렇게 시키자. 왜냐하면 같은 부류의 사람만 딱 하면 좋을 텐데, 출신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이렇게 오합지졸을 모아놓고, 서로 거기서 둥글둥글둥글둥글 해서, 마치 뭐냐면은, 이게 둥근 돌이 되기 위해서, 뾰족한 돌이, 둥근 돌로 이렇게 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시키지 않으셨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해보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나와 전혀 다른 저 사람,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창세에 보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했잖아요. 여기서 자기 형상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유니크,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여러분, 지구에 이렇게 수십억의 사람들이 되어 있어도, 여러분, 이상하게 DNA 검사잖아요.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한 부모 뱃속에서 나오는데도, 예? 성격 다르고, 왜냐면은, 인격 다르고, 지능 다르고, 능력 다르고, 어째 다 다른 거예요. 저도 가끔 세 명을 보면, 어떤 애는 진짜 내 자식 같은데? 어떤 애는 내 자식 안 같아. 문호래 씨 아들 같아. 문호래 씨? 애기 같아. 딸 같아. 그리고, 왜 하냐면은, 근데 뭐 그 부모에게서 나왔으니까 뭐 거기서 거기겠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다 했을 때는 유일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셨다면 나 외에는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나 외에는 전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여러분이 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같은 스타일이 있다 없다? 없다. 같은 것 같으면서도 어떤 시점에서는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유일한 존재인 거죠. 이런 제자들을 해서 훈련시켰던, 그래서 너희에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너희의 대상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근데 나중에 이들이 성장하니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기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Love on one another.
주의점에 돌려주세요. 못했나 보네. 서로 사랑하라고 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건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So you must love one another. Must를 넣었어요. 조동사를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명령어. Love one another.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So you must love. 너희가 사랑해야 한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해야 한다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 뭐예요?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건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사랑해. 나는 저 사람과 스타일이 달라. 내 성향이 아니야. 내 기질이 아니야. 나는 저 사람과 딸 집사이야. 이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무슨 계명? 새 계명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사랑과 성경적인 사랑의 차이점인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과 톨레랑스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의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네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되어있어요. 여기 어떤 뜻이 되어있어요? As I have loved you. 이렇게 되어있어요. 영어를 잘 보시는 분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라고 하는 have loved라고 하는 적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아실 겁니다. 단순 동사를 쓴 게 아니라 현재 완료를 썼다라고 하는 저 깊은 의미는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have loved.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현재 완료형의 의미가 뭡니까? 과거에서부터 어떤 일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해서 저희 제자로 불렀을 때 그때부터 사랑했을 때부터 지금의 시점이 3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사랑은 뭐냐면 한 번 사랑했던 그 사랑이 중간에 멈추지도 않고 그 사랑이 계속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특성을 보면 As I have loved라고 하는 이 의미를 보면 첫 번째는 뭐냐?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사랑. 사랑했다 안 했다. 마음에 들면 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지속적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이 뭡니까? 이 사도 요한이 저기 뭐냐 이것을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하셨고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거의 50년 후에 이걸 한 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죠. 희생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죠. 그래서 결국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거냐고 할 때 이 사랑을 어떻게 연관시키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과 지금 내 앞에 있는 누구 형제나 자매의 사랑을 두 개를 같이 연관시켜서 사랑하라고 하는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사람만 보면 절대 사랑이 안 돼요. 정말 어떻게 사랑합니까? 저도 사랑이 안 간 사람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만 보면 근데 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의미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생각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이해 못할 사람이 없고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인지 아세요? 사랑받는 자로서의 사랑이에요. 즉 뭐냐면은 저 영혼도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영혼을 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싫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안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정확히 여러분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에 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들은 아주 비참하게 심판을 했어요. 그 신뢰를 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이제 광야를 가는데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막 우상숭배하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지, 불평하지, 원망하지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딱 가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네? 하나님이 딱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가가지고 우리가 어디 갈 때는 좀 도와달라, 도움을 요청했네? 근데 뭐 도움을 준 게 아니라 오히려 비아냥거리면서 비하 발언을 하면서 오히려 더 내쳤네요. 하나님이 그것을 정확히 보고 있다가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은 잘못하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랑하는 백성이잖아요. 근데 괴롭혔던 그 나라하고 협정을 안 했던 그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비참한 심판을 해서 멸절시켜버려요. 왜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협조를 안 하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왕정시대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저질러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줍니까? 근데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와서 괴롭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멸망시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망시켜버려요. 왜요? 얘들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별 볼 일 없어도 내 사랑하는 백성인데 네가 뭔데 내 사랑하는 백성을 함부로 치느냐 그래갖고 아수르를 피참하게 쳐버려요. 바벨론을 통해서 칩니다. 바벨론은요 나중에 유다를 공격하고 자기 하나님의 백성을 치죠. 바벨론이 유다를 쳤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바벨론은 메대하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또 바벨론 쳐버립니다. 보세요. 성경이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안 들고 우리가 저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사람도 십자가의 사랑의 대상자였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랑을 안 하거나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거나 비하 발언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죄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안 돼. 다섯 번째 볼까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열어보죠. By this, 이것을 통해서, 이로써, 이렇게 하면 뭡니까? 뒤에 보면은 If you love one another죠. 저게 사실 이제 뒤에가 종속접속이기 때문에 네가 서로 너희들이 서로 만약에 사랑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요한 공동체가 봤을 때 이 말씀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런 일이 있었대요. 뭐 다른 그 철학자들, 그다음에 이상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이단자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때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그걸 그 저기 철학이며 사상이며 이단을 이 추종하는 저기 뭐냐 그 창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뭐냐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비아냥거리냐?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는 누구의 제자?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지 아세요? 그런데 니들 왜 그렇게 살아? 뭘? 그러니까 니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잖아. 니들끼리 서로 전혀 만나지도 않고 있잖아. 니들끼리 서로 서로 험담하고 있잖아. 앞에 말로는 그냥 사랑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그 사람의 안전만 갖고 있잖아. 이러면서 그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파고치고한 거예요. 그러니 요한이 얼마나 아팠겠어 이 마음이. 왜냐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이 기독교가 완전히 수준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저 사람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 요한이 빨리 예수님이 했던 그 말씀을 예전에 들었던 말씀을 빨리 인용해가지고 쓴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깊이 사랑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뭐냐면 기독교가 진짜로 예수님이 진짜라고 하는 이 변증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깊은 의미를 가지고 요한이 쓴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랑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이고 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싸워? 이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피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면 사람들이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남편을 사랑할 수 없을 텐데 저렇게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저렇게 깊이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거. 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 사람들 속에 있나 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짜네. 기독교가 진짜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이렇게 하지 않겠냐 그 말이죠. 마지막입니다. 요한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랑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뭘로? 액션과 어떤 걸로? 진실함 속에서 하라. 진실 속에서 그리고 행동으로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은 뭐가 아니라 명사가 아니라 뭐다? 동사다. 그리고 사랑은 진실함에서 여기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무슨 사랑의 행위를 하고 사랑의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내면의 잘못된 불순한 동기나 목적 그게 아니라 진실함으로 진정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행동에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관계에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받을 사랑만 혹시 생각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받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주는 사랑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과의 사귐에 있어서 가장 해로운 것은 허영심이다. 허영심은 항상 눈에 보이게 마련이며 악덕 중에서도 제일 바보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했던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In essential humanity. In non-essential liberty. In everything shared.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발음이 깨끗하고 진리에는 일치를. 그렇게 발음해서는 안 되죠, 목사님. 그렇게 내가 알아서 써요. In essentials, unity. 그 다음에 비진리에는 자유. 모든 것은 사랑. In everything, shares.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 있죠?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맨 띠냐. 우리 형제 자매들의 아름다운 릴레이션십을 딱 묶어주는 것 그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돌아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